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철학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사가 정말 심오하고 복잡한 논리를 막 전개해 나가고 있고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죠.
네네,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말을 딱 멈춥니다. 정적이 흐르고 강사가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긴장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굴 겁니까? 지금 내 말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죠? 이렇게요.
진짜 당혹스럽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집중탐구의 자료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쓰인 텍스트인데 말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깊숙한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 고대 텍스트나 종교적인 문헌을 읽을 때 보통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막 부드러운 위로나 고상한 진리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데이비드 A. 데슬라 박사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강의 원고를 보면요. 저자는 청중의 멱살을 쥐고 막 흔드는 듯한 그런 충격요법을 구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에 씌워진 딱딱한 종교적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1세기 지중해 사회의 후원자와 수혜자 문화, 그리고 청중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고도의 수사학적 심리전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할 때 일어나는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일단 저자가 예수와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막 하다가 5장 11절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네, 수사학에서는 이걸 의도적인 탈선이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인 탈선이요? 그러니까 일부러 딴청을 피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논의가 너무 복잡해져서 멈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중이 그 복잡한 논의를 소화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제를 멈추고 청중의 태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린 거죠.
아, 너희들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됐다.
맞아요. 저자는 청취자들이 듣는 것에 둔해졌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막 초보적인 원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잖아요. 심지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젖이나 먹어야 하는 영적 유아 상태라고 부르고요.
네,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딱 헬스장 풍경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등록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매일 와서 1kg짜리 핑크색 덤벨만 들고 땀 한 방울 안 흘린 채 집에 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데드리프트 무겁게 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폭발한 트레이너가 음악을 끄고 헬스장 한가운데서 소리치는 거죠. 회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언제까지 그 무게만 드실 거예요? 이렇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현대 교육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최악의 접근법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건 동기부여를 아예 꺾어버릴 텐데요.
그건 현대의 심리학적 관점에 너무 치우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철학의 맥락으로 들어가면요.
네네.
이 수치심 자극하기는 아주 강력하고 검증된 교육 도구였어요.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기록을 보면 이 텍스트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은유가 등장하거든요.
에픽테토스면 그 노예 출신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된 그 인물 맞죠?
맞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철학적 원리를 실제 삶의 고난에 적용하지 못하고 막 징징대는 제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어요. 언제까지 젖을 먹는 아이처럼 굴 것이냐면서요.
아,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나 이 텍스트의 저자나 단순히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막 비난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철저히 계산된 수사학적 전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치심은 사람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게 만드는 내면의 알람 시스템으로 쓰였거든요.
알람 시스템이요?
네. 저자는 청중이 이웃의 핍박이나 세상의 압박에 타협하는 천한 행동을 버리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고귀한 길을 선택하도록 그 알람을 강하게 울린 겁니다.
당신들은 다 큰 어른인데 왜 스스로 씹어삼킬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 입에 넣어주기만 기다리느냐는 정말 뼈아픈 일침이네요.
그렇죠.
1kg짜리 덤벨을 뺏어버리고 억지로 10kg짜리를 쥐어주는 셈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강도 높은 트레이닝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섬뜩한 스릴러로 장르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저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리를 맛본 사람들이 만약 뒤로 물러서서 타락한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심지어 그건 신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약간 마피아 보스 대사 같지 않나요? 한번 패밀리를 배신하면 영원히 끝이다 이런 거요.
확실히 현대 종교가 말하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용서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죠.
네. 한 번 삐끗했다고 두 번째 기회는 절대 없다는 건 좀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수많은 현대 독자들이 길을 잃습니다. 이 본문을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어떤 현대의 교리적 논쟁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데실바 박사의 연구는 우리가 그런 교리적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1세기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후원자와 수혜자 문화라는 렌즈를 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요? 오늘날로 치면 그 예술가와 스폰서 혹은 장학금 재단과 학생 같은 건가요?
그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아주 엄격한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는 이 후원 시스템으로 굴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사회의 근간이었군요.
네, 권력과 부를 가진 후원자는 수혜자에게 보호나 돈, 식량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수혜자는 뭘 갚아야 할까요?
돈으로 갚을 순 없을 테니까 충성 같은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충성과 공개적인 감사입니다. 후원자의 명예를 세상에 드높이는 것이 수혜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죠.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네요. 그럼 만약에 그 의무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그리스의 수사학자 디오크리소스톰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최악의 죄락이 바로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네, 배은망덕한 자는 법정에 서지는 않았지만 여론이라는 공개 법정에서 처절하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그 누구도 다시 거래하지 않았거든요.
신용이 완전히 파산하는 거군요. 단순히 벌을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자의 이 끔찍한 경고가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신이라는 우주 최고의 후원자가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며 엄청난 혜택을 줬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청중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과거로 도망친다.
네, 정확히 그겁니다. 그건 단순히 믿음이 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후원자를 향해서 당신이 준 선물은 내가 세상에서 겪는 핍박을 견딜 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저자는 당신들이 지금 뒤로 물러서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조롱거리로 만드는 짓이라고 일갈하는 겁니다. 고대의 문화적 상식에서 그토록 숭고한 은혜를 그런 식으로 모욕한 자에게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아, 교리적인 구원의 취소 문제가 아니라 고대 지중해 사회의 우주적 신용 파산 사태에 대한 경고였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저자는 이 추상적인 사회적 개념을 청중들이 더 직관적으로 뼈저리게 느끼도록 아주 대중적인 농사의 비유를 또 끌어오잖아요.
네, 농사 비유가 등장하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유용한 채소를 내는 땅은 축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은 버림받고 결국 불사름을 당한다는 비유요.
창세기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는 장면이나 또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노래를 연상시키는 아주 고전적인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한번 적용해봤거든요.
오, 흥미롭네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한 스타트업의 투자자가 엄청난 자본금, 즉 비를 쏟아 부은 거예요.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 B까지 계속 밀어줬죠.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 유용한 제품이나 수익은커녕 사내 정치, 스캔들, 횡령 같은 가시와 엉덩키만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겠네요.
당연히 다음 라운드 투자는 끊기겠죠. 투자자가 분노하는 건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농부가 밭에 잡초 좀 놨다고 아예 밭 자체를 싹 불태워버린다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 스타트업 비율을 조금 더 밀어붙여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만약 그 스타트업이 단순히 수익을 못 낸 수준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받은 자본으로 경쟁사를 돕고 투자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보타주를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아, 고의적인 사보타주요? 그럼 얘기가 다르죠.
농부와 밭을 불태우는 이미지는 확실히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긴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은혜론에 대한 깊은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의 은혜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심리가 완벽하게 설명되거든요.
세네카는 뭐라고 했나요?
세네카는 농부가 모래밭이나 늪지에 씨를 뿌리지 않듯 혜택을 베푸는 자도 대상을 신중하게 고른다고 했습니다.
신이 아무렇게나 은혜를 막 뿌린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한 의도를 가지고 이 청중들을 선택해서 투자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은 이미 하늘의 은사와 성령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그 밭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물을 주었습니다. 세네카 철학의 핵심은 후원자가 혜택을 베푸는 데는 반드시 그의 상항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따른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야 한다.
네. 농부가 정성을 다했는데 밭이 의도적으로 가시만 내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농부의 헌신에 대한 모욕이자 사보타주입니다. 불태운다는 것은 그 관계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파기를 의미하죠.
와, 진짜 벼랑 끝으로 청중을 완전히 몰아붙이네요. 너희가 지금 뒤로 물러나면 불태워질 것이다. 이렇게요.
엄청난 압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 저자가 갑자기 막 다중인격이 된 것 같아요.
하하, 다중인격이요?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지옥불에 던질 것처럼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구절부터 갑자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태도가 확 바뀌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가 성도들의 섬긴 그 행위와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러면서요. 잠깐만요. 이건 취조실에서 형사들이 쓰는 그 굿캅, 배드캅 심리전 아닙니까?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이죠.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오히려 아,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신뢰를 잃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고대 수사학의 정수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저명한 수사학 교재인 레토리카 아드 헤레니움을 보면 정확히 이 기술이 명시되어 있어요.
아, 교재에 나오는 공식적인 기술이군요.
네, 이 교재는 연설가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청중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너무 강렬하고 거친 경고를 날렸다면 그 직후에는 반드시 칭찬으로 감싸 안아라.
채찍을 때린 직후에 곧바로 가장 달콤한 당근을 입에 쏙 넣어주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나 유대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등 아주 심한 핍박을 받던 소수자들이었거든요.
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겠네요.
네, 이미 지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채찍질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완전히 부러져버리거나 자포자기하겠죠. 어차피 우린 안 돼, 그냥 포기하자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공포심을 자극해서 절벽 끝에서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딱 막아선 다음에 바로 그 타이밍에 그들의 과거 선행을 칭찬하며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가시를 내는 땅이 아니라 이미 좋은 채소를 냈던 땅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거군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심리전이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앞서 농사의 비유가 남겼던 거대한 질문, 즉 신이라는 벤처 캐피털이 원했던 수익, 그 채소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웠어요. 신이 원했던 합당한 보답은 무슨 화려한 종교의식이나 신학적 지식의 완성이 아니었잖아요.
네, 전혀 아니었죠.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였어요.
그게 바로 고대 후원자 문화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후원자인 신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갚기란 불가능하잖아요. 신에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신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당시 사회에서 후원자에게 은혜를 갚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후원자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른 수혜자들, 즉 공동체 내의 연약한 자들에게 그 혜택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 신이 돌보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대신 돌보는 거군요.
네, 핍박받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돕는 그들의 헌신이야말로 신이 가장 기뻐하는 유용한 채소였던 겁니다.
섬김이라는 확실한 행동 강령을 쥐어주었으니 이제 저자는 그 여정의 끝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장해주려 합니다. 6정 후반부로 넘어가면 아주 거대한 보증서를 하나 딱 꺼내드는데요.
네, 보증서가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신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인간들처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해야 하죠. 이건 오히려 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자의 논리가 좀 억지스럽다고 느꼈거든요.
그 의문은 1세기 유대계 철학자인 필론도 똑같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헬라 철학과 유대 신학을 연결하려 했던 필론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궁극의 맹세인데 굳이 맹세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가? 라고 물었죠. 그리고 필론은 아주 아름다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답인가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것은 신의 말씀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배려한 조치였다고요.
인간에 대한 배려라고요?
네. 인간 사회에서는 법정에서나 계약을 맺을 때 누군가 맹세를 딱 하면 모든 의심과 논쟁이 종결되잖아요. 인간의 인지 능력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죠.
아, 도장 찍고 서명하면 안심하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성을 인간이 더 쉽게, 더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 세계의 법적 양식인 맹세하는 틀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와, 맹세가 신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준 일종의 통번역 같은 거였군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청중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맞춤형 배려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와닿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난민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저자 스스로도 그들을 피난처를 향해 도망친 자들이라고 부르고요.
네, 현실 세계가 폭풍우 치는 바다라면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 어디에도 닻을 내릴 곳이 없었습니다. 이웃도, 권력도, 재산도 다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언제 다 날아갈지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자는 청중들에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강력한 두 개의 증거를 꽉 붙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 즉 영원한 영역으로 영혼의 닻을 던지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닻을 던진다. 보통 닻은 바다 아래로 던지는데 영혼의 닻은 위로 던진다는 이미지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웅장한 은유죠.
폭풍우 속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막 요동치는 파도나 썩어가는 돛대 같은 현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안전한 심해의 바다, 즉 신의 영역에 닻을 꽂아 넣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일종의 선별대처럼 그 길을 먼저 뚫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닻줄만 꽉 쥐고 버티면 된다는 거군요.
네, 고대 군대에서 선발대는 본대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가 선발대로 그 영원한 피난처를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이 환란 속에서 자꾸만 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청중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히브리서 본문, 단순히 2000년 전에 먼지 쌓인 종교서적이 아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 수사학적 심리전, 그리고 로마 시대의 후원자 문화라는 도구로 싹 해체해보니까 인간의 본성과 성장에 대한 정말 뼈 때리는 통찰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정말 놀라운 텍스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막 단순히 머릿속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한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네, 우리가 받은 지식과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을 빚어내는 형성을 거쳐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어른이라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뱉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죠.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비를 흡수한 밭으로서 세상과 공동체, 특히 가장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과 연대하는 사랑의 열매로 그 투자에 보답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수혜자의 자세니까요.
자, 이번 집중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하는 것이 우주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사회적 매장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경력, 지식 혹은 일상 속에는 누군가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부어진 수많은 조용한 투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밭에서는 그 정성스러운 투자에 보답할 만한 유용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누군가 나를 먹여주기만 바라는 둔해진 마음으로 무관심과 이기심이라는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키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굉장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그 헬스장 트레이너의 따가운 팩트 폭력이 성장을 멈춘 채 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소화해내야 할 단단한 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